요한복음 11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곳은 마리아의 동네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로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정말로 자기 가정을 돌볼 줄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는 좋게 말하면 남의 일을 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리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리가 마리아의 동리로 불리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집은 분명히 마르다의 것이었지만 동리는 마리아의 동리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요한복음 12장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녀를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녀가 예수께 기름을 부은 것은 그분의 장사를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12장 초두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죄 많던 한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었던 사건, 즉 예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와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바리새인 시몬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양반이 진실로 선지자였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여자로 하여금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음을 시몬에게 보이시면서도 그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용할 뜻을 비추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라고 시몬이 대답했을 때 종을 둘 데리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 하나는 그에게 1,000달러의 빚을 졌고 다른 종은 50달러의 빚을 졌다. 그는 그 두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고 입을 맞추는 것은 동양적인 인사예법이었으며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너는 내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입을 맞추었다.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는 거기다 향유를 발랐다. 이제 내가 네게 말하노라.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에 비하여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예수님의 발에 다 기름을 부은 여자입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도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요한은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 얘기는 12장에 가면 나올 것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휘라버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감정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 집안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집은 예수께서 종종 머무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침대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삼남매의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종종 그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리는 말씀이라는 데 유의하십시오. 여기서는 전혀 어떤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와 보십시오라고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어떤 요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분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이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경우 하루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 그 길을 가곤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10마일이면 하루 여행길이 좋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마일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예수께로 오는 기간이 하루 걸렸다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야 비로소 베다니를 향하여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 만에 그 길을 가셨다 할지라도 3일은 걸린 셈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사망이 최종적인 사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 질병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용된 히라버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누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 즉 감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은 아가파오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가페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룩하면서도 영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 삼남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도 깊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당장 떠나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마치 저들의 필요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더니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으나 예수께서 저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10장의 내용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다시 그리로 올라가시려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저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낮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에 너희가 돌아다니지 않느냐.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대강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나는 어두움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그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잠자다라는 말을 쓴 것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진실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다라기보다는 자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가 지난주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장막에서 벗어나 집으로 입주해 들어갔다고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신문에서 척 스미스 목사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건 서툰 보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가 오래되고 낡은 천막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갔다고 기사를 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당도하셨을 때 그들은 울고 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자고 있다면 잠시 후에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께서 오시자 누이들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마도 옳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면 그분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터이므로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잊지 않았던 것에 대해 너희를 위하여 나는 기쁘게 생각하노라.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이 제시한 증거들 중 여섯 번째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는 이 외에도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그 딸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인생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소생했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에는 새로운 몸, 다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저들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소생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영이 동일한 몸속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경우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여 살리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처녀야 일어나라,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일부러 넉장을 부르신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그봐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주석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관 쪽으로 다가와 과부의 아들을 쳐다보시니 아이의 눈동자가 깜빡이는지라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석자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분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해 오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각과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 시각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그 기적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이렇듯 얼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만류하였습니다. 주여, 저들이 돌을 들어 당신을 치려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갑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라고 하는 것은 한 8분의 1 마일에 해당하므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마일이 조금 못 되는 거리였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종종 사람이 죽을 때마다 유족들은 직업적으로 곡하는 자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는 데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였다면 여러분은 공인이 사망한 후 7일간 집에 머물면서 저들이 곡을 다 마치도록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인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마리아와 마리다의 집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남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서글퍼하며 곡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은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7일간은 집에서 떠나갈 수 없었지만 마르다는 그 의례를 깬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교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분명히 실망한 기색이 있으며 아마도 예수님을 좀 원망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주여, 무슨 일을 보시느라 바쁘셨기에 이렇게 늦게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전가를 드린 내용으로 보아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일찍 오시기만 했더라면, 더 빨리 그러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 비극을 바꾸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저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여기에 계시기만 했더라면 만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후에 그녀는 흥미로운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마르다가 한 얘기가 진정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르다의 말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덤 가까이로 가셔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다였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이른바 양면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서도 이런 양면적인 태도가 엿보입니다. 우리는 주여, 당신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종종 묻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동요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를 살리려 하노라 라는 의미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는 그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는 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의 나는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도다. 이 땅의 집은 천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새로운 것이다. 여러분은 장막을 영구적인 주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막은 한 두어 주 방학 때 이용할 수는 있어도 좋기로는 내 집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종종 신음하며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영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몸으로 옷 입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집에, 즉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에서 떠나기를 오히려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3절, 6절, 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식적으로는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나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녀가 실제로 긍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요한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요한이 그런 기록들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놓인 기록은 생략한 것이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거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기서 곡하다라는 말은 소리쳐 울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대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앉았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는 모르나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고 준비하느라고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가? 그녀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노라.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은 마리아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면 그녀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도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둘이 사전에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주께서 이곳으로 오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야.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그가 진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르다의 어조는 꾸짖는 듯한 어조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여 마리아의 어조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꾸짖는 듯한 어조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것을 선언하는 어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녀의 믿음을 긍정하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여기서 사용된 휘라버는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화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곡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보셨기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고통을 보시고 죄로 인해 인류에게 초래된 고통과 슬픔을 보시는 순간 그분은 경악하시게 되었고 화가 나시게 되었고 분노로 가득하시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죄로 인해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치게 되었는지를 보시게 되셨을 때 그분은 화가 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런 다음에는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일 학교에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구절을 하나 외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고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곡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몇 분 후가 되면 자기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는 그분이 죄가 인류에 가져온 슬픔과 비탄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거부한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실 수 있었기에 그분은 장차 로마 군사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파멸에 대해 예언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에다 내동댕이 쳐질 것인지, 어떻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될 것인지, 어떻게 그 도성이 파멸될 것인지,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것인지를 묘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굽어보실 때 그분은 그분을 거부한 일로 인해 장차 닥치게 될 파멸과 황폐를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셨던 것입니다. 저들이 그분을 거부한 일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부가 가져올 대가를 예측할 수 있으셨기에 그분은 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결과를 내다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죄가 초래할 슬픔, 고통, 괴로움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의 생활 속으로 가져올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아버지도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효과와 결과, 죄가 가져올 고통과 괴로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저분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들은 나사로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시신을 매장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방식과 절차를 저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시신을 향료나 약품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즉시 그날로 시신을 지고 나가 매장해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신의 분해가 이미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모든 대화를 다 수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의 말은 나는 주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던 그녀가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의심이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이것은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잠깐 동안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주술적 행위라든가 온갖 종류의 마술적 행위가 너무도 자주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주술은 남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 들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그분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죽은 자에게 명령을 바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오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큰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던 사람들이 크게 벌렸던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한 채 모든 행동을 갑자기 중지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지금 큰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그 말씀을 실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풍이었는가? 아니면 사실이었는가?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만일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언행을 평가절하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사로가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분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명령해 놓으셨으니 말입니다.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분의 수의가 그대로 제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나사로가 여전히 손과 발이 묶인 채 수위에 쌓여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엉충엉충 뛰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저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었는데 그들의 사후 처지가 구렁을 사이에 두고 음부와 낙원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물을 좀 보내어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줌으로써 그 뜨거움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평생 좋은 것만 누렸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도 우리 사이에는 이 구렁이 있어서 그 편에 있는 자들이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들이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 있단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한 가지 청하겠나이다. 만일 나사로가 이곳으로 올 수 없다면 그를 땅으로 돌려보내어 나의 형제들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저들로 이 무시무시한 곳에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저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저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 친구가 어떤 기적을 본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했거나 결심했을 경우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편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 중 얼마는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47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은 지금 자기의 지위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지위에 예수님이 위협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종교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관습을 그들 멋대로 변경시킴으로써 부유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가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한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일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미신적인 종교 성향을 이용하여 번영하며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는 모든 영화가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의 지위에 위협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지위와 나라를 모두 탈취해버릴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야바란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말을 하자마자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니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는 유익하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유익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유익이란 말 대신에 정치적 정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정략입니다. 정략이란 원래 나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는 가장 고약합니다. 그런 고약한 일을 그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이런 말로 매끄럽게 포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국민을 위해 죽어 국가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국가적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것은 책략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는 예수께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말이 예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후일 발생하게 될 사건을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10장에 의하면 수전절을 당해 예수께서는 12월 25일에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그때는 겨울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소경을 치료해 주셨으며 그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렇듯 대결하게 되었는데 저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요단 강가로 내려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들의 동생이 병들었다고 전가를 할 때까지 거기 머무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동네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다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의 모든 상징들을 완성한 다음에 유월절의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4월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 해의 1월과 4월 사이에, 즉 그 해 초기의 수개월 사이에 발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에브라임으로 가셔서 유월절 6일 전까지 거기 머무신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최후를 맞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55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가까이 다가오는 그 절기에 성전 경례에 들어가려면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과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하라. 우리는 그를 체포하기 원한다.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그분이 과연 올라오실까?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밀리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환호성 소리에 묻혀 당당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12장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에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을 때 가끔 나는 죄가 이 세상으로 가져온 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죄가 초래한 고통, 슬픔, 재난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가 가지고 온 고통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비극적인 기사를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읽을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의 결과를 없애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죄가 가져온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달으며 그분의 임재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변함없이 보호를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